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또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영성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 베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상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무관심하고요, 무정합니다. 그리고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고 참으로 경쟁적입니다. 민망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한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성자 독식주의, 또 적자 생존의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작용되어지는 것이 세상 질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채우려는 그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고 나라에도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참 지식인 가운데서도 참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성공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인가 베풀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이타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마음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마음은 성령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소원이라 말할 수 있는데 이 선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참 세워지고 또 은밀하게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내용부터 조금 함께 은혜를 나눠야 많이 좀 더 깊은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그 다윗은 그 옮겨오다가 베르사 우사의 사건으로 큰 화를 당하고 난 뒤에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 궤를 무사히 이제 옮겨와서 안치시킵니다. 그때 다윗이 왕궁에 그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에 그 아내 미갈이 다윗 그러니까 남편이죠. 이게 속상한 마음으로 한 말이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근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본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셨으니 왕의 체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런 의도 이걸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관도 벗어놓고 왕복도 벗어놓고 체면도 채통도 다 벗어놓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참 정말 자기 왕궁으로 들어왔었을 때에 그 자기 아내 미갈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다윗은 그야말로 아주 겸손할 때였습니다. 아주 겸손했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다윗 사방에 있는 모든 그 나라의 원수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가 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의 나라의 모든 침공들을 누가 막아내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곳저곳 쫓겨다녔던 다윗이 드디어 왕궁에서 편안히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하루는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휘장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열어보는 말입니다. 열어서 보이는 말이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윗이 뭐 자기 왕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궤는 저 휘장 안에 안치되어 있는데 내가 오늘 이제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궤를 위한 그 건물 하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단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운만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다윗은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즉시 대답합니다. 왕이여, 좋을 대로 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계획한 대로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마음을 안 예언자 나단은 즉시 다윗의 그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왕께서 하시고 싶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우리는 꼭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의 마음을 소유하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평안의 상태, 좋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낮아져서 더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가까운 나단 선지자와의 관계가 신뢰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이죠. 다윗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단에게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막 하고 싶은데 그걸 하지 마라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지 마라 하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 말라 했을 때도 딱 멈췄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이스라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너는 늘 보호받고 평안히 살다가 생애가 다하여서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서 총애를 거두지 아니할 것이고 너의 집과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다윗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 하 7장을 보게 되면은 성막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 대동소이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순종하고 굴복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왕중의 왕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뭘 봐주는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만일에 부담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나 이러면은 속히 멈춰야 합니다. 안 하는 것만 또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도 기쁨이 없고 부담이 되어서 억지로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시험이 들고 공동체를 다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지만은 멈춰라 할 때 즉시 멈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함의 그 성품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감동을 주실 때 해야 합니다. 감동이 없을 때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선한 일이지만은 시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이 되면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기쁨이 없는 일을 하고 난 뒤에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일에 감동을 주시면은 곧바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마음으로 작정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복을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감동시켜 그 선한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많은 하나님의 그 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일의 결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요를 받아서 하는 전도나 할 수 없어서 하는 헌금이나 기쁨이 없이 없는 주일 성수나 감사가 없는 봉사나 이 모든 것은 종교 행위의 피곤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되 주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면 기꺼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그야말로 만배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하 8장을 이렇게 딱 넘어오면은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제 굴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군대를 쳐서 그들에게서 조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맛, 에돔 계속해서 다윗은 전쟁을 이기게 되는데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위해 친히 다윗이 가는 곳곳에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잘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다윗이 한 것 같아도요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고 갈등이나 불만이 없었어요. 다툼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막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요 10장까지를 이렇게 딱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11장부터는 다윗이 실수한 여러 가지 일들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였어요. 무슨 사건으로요? 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나라를 굳건히 세워보려고 하고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딱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막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문득 다윗이 어느 날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자기가 은혜를 입었던 일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요나단과의 언약 맺은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았으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선한 마음은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만이 선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선한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이 하루는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내가 보았으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물론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은 다윗을 왕되게 한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못마땅히 생각해도 다윗을 돕고 다윗을 끝까지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치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때 한 말을 마음이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왕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의 대적들을 다 멸하게 줬을 때에 그는 문득 요나단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요나단을 봐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 주고 싶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멋있잖아요. 다윗의 그 아름다움, 다윗의 참 정말 그 심성, 하나님 마음에 과연 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의 그 신하들이 누구를 이제 데리고 오느냐 하면은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 했던 그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데 2절도 한번 볼까요? 예, 마침 사울의 집안에서 종노릇 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러서 다윗에게 데려왔다. 왕이 그에게 내가 시바냐 하고 물으니 그러합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3절에도요 우리 쭉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바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두 다리를 접니다. 이어서요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로드빌에 있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로드빌이라고 하는 곳은 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메마른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땅, 메마른 땅, 슬픔이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두 다리를 저는 상태로 장애인으로 숨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머비보셋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으로 인한 희생자였습니다. 다윗이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유모가 머비보셋이 5살이었거든요 그때요. 이제 이 나라의 왕이 죽고 나면은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 유모가 두려워서 아들 머비보셋을 안고 피신하다가 너무 황급히 떠나는 바람에 서둔 나머지에 그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두 발이, 이 다리가 장애가 된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빌에 있는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왔다. 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들의 아들인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내가 므비보셋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였다. 예, 임금님. 임금님의 종 므비보셋입니다. 한번 거기까지요. 자, 그런데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겁낼 것도 없다. 여러분, 겁낼 것도 없습니다. 네, 겁내지 마십시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겁낼 것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겁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므비보셋은요, 불안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이 불러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불안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이제 왕이 바뀌게 되면요, 그 왕족들은 실을 말립니다. 왕족들은 완전히 잡아서 다 처참하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후환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다. 너희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는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히 기억이 되어질 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에 언제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만일에 그때가 기억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과 실행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므비보셋이 말을 하는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므비보셋이 엎드려 아뢰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이 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참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늘 마음 아픈 상처받은 자로 그 마길의 집에서 일생을 마무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불려갔는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8절 이후에 말씀 9절에 보면요, 다윗이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느냐 하면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서 사울 왕에게 했듯이 므비보셋에게 종로를 타고 밭을 갈고 양식을 대어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므비보셋은 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다윗과 함께 상에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왕은요, 함께 식탁을 나눌 때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한 획을 끊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 므비보셋에게 치극한 그런 은총을 이제 베풀어서 예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다윗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군의 여호와 참 왕이신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 없어요, 사실은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매일 왕의 은총을 입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사울의 아들, 말하자면, 그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어길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만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그 갚아야 합니다. 갚되 넘치도록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화여대 앞에 조그만 옷가게를 했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가게 주인이 가게 문에 이 셔터를 이렇게 열다가 보니까 지갑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150만 원 돈이 이렇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그야말로 횡재 아닙니까? 누가 거기에 흘리고 갔는지 몰라도 그 돈이 떨어져 있는 지갑을 이제 축배됐는데 너무 형편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워서 그 돈 150만 원을 가지고 좀 물건값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액수가 그 당시 너무 커서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그 생각을 해서 도무지 그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찾아주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게 문 앞에다가 써붙였다고 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십시오. 지갑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야말로 얼굴이 창백해져요. 배싹 마른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갑을 건네줬는데 그 여학생은 받고 난 뒤에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더래요. 뭐 이 주인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섭섭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그냥 커피라도 한 잔 같이 나눌까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그런 말도 없이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요.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뭐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면은 뭐 없어지잖아요. 어떤 때. 근데 이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샤트 문을 열려고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 앞 샤트 문에 보니까 아름다운 봄 풍경의 그림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우리 가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쪽지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 지갑을 주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동생인데 저는 그 지갑에 있던 그 돈은 우리 누나의 그 입학금이었습니다. 근데 잃어버리고 너무나 울고 실신할 정도가 되어서 황급히 그냥 그 지갑을 가지고 나왔는데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형편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드릴 것이 없어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밤에 와서 그림을 그려놓고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봄 상품, 봄일이 되면은 상품 세일 합니다 하고 30% 해가지고 그냥 좋지도 않은 글을 꼬불꼬불 써놔놓고 딱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은 잘 디자인해서 봄 상품 30% 세일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서 딱 그려놓더라고요. 여름 신상품이 오고 그러면은 뭔가를 또 이제 제품을 소개하려고 써놓으면은 거기다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 오면 딱 정성스럽게 누가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또 이렇게 적어놓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부 수리 중입니다 하고 수리를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또 그 뒤에 오면은요, 그 글자까지도 어떻게 잘 다듬어서 내부 수리하지 않는 것처럼 고객이 오히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글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되더라는 게 계속.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와도 그 셔터 문을 열 때마다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해놓은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는요, 그 비즈니스를 접고 이민을 이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올 때 꼭 한번 만나고 싶어서 거기에다 쪽지를 하나 써놓고 왔대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민을 간다고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학생이 그 그림 그린 사람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민을 와가지고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가게를 인수받았던 그 아는 지인의 그 자매가 한 번에 전화가 왔더래요. 언니, 지금도 샤터 문만 열면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그런 경우를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베푼 그 므비보셋에게 베푼 그 은총을 우리도 오늘도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정말 터무니없이 상상도 하지 못할, 예상치도 못할 그런 은혜를 받은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게 될 줄로 압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 이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에게 정말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 사람, 은총을 베풀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조용히 누룩처럼 계속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오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기가 막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걸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고 베풀면서 은총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물밀듯이 더하여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관용과 의리와 베푸는 삶,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식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섬기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넉넉히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들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